이사야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마누리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폐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여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망같이 에버사인 성읍같이 기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9절까지 읽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옛날 이사야 시대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그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모습이 아니고 어떤 다른 그 무엇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가 하는 것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인 것은 분명하고요. 구약에는 이제 이사야만이 아니고 또 다른 여러 선지자들의 그런 등장을 합니다. 뭐 이사야니 예레미야니 다니엘이니 에스겔이니 여러 선지자들 등장을 하는데 그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이제 하나가 있다면은 그게 뭐냐면은 남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만 한다는 그게 이제 공통점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사람이 뭐 하나님 말을 하니까 듣기 좋겠다 이리 생각할지 몰라도 듣기 싫어하는 말만 골라하는 게 바로 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을 하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알아갈 거 아니냐 이랬듯 생각할 수 있는데도 또 그것도 전혀 반대예요. 선지자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외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을 했는데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 배척했던 자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남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만 한다는 것은 뭐 일부러 그런 말만 골라내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 말을 전하거든요. 하나님 말만 전하는데 그 하나님 말이 남들이 듣기를 싫어해도 끝까지 중도에서 포기 안 하고 자기 할 말 다 한다 그겁니다. 그 하나님 말을 딱 증거하는데 눈치를 딱 보니까는 아, 이 말을 하니까는 이 사람 듣기를 싫어하구나. 아, 내가 이 말은 안 해야 내 신상이 좋겠다. 이리 앞뒤를 재가면서 사람들 눈치 살펴가지고 뭔가 자기에게 해가 될 만한 사람들 반응이 안 좋은 그런 말은 좀 버리고 포기하고 또 말을 좀 살짝 바꿔가지고 같은 말이라도 남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 정도로 뭔가 살짝 포장해가지고 하는 그러한 법이 선지자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전혀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채로 걸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게 선지자거든요. 보통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이런 소리 하는 사람 꼭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왜 그렇게 심하게 말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꼭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너무 좀 심한 말 아닙니까? 좀 너무 극단적인 말 같은데 그 말을 좀 부드럽게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리 심하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교회에 나오던 사람도 안 나와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을 성경대로 말하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성경대로 하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 성경에다가 뭔가 좀 더해가지고 성경을 이 정도로 말하는데 그냥 확 이 정도로 심하게 그리 말을 해버린다고 할 때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성경대로 하는데 더무것도 없이 성경대로 하는데 그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말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 심리라고 하는 것이 옛날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더라 그런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자기 생각에 좀 안 맞으면은 무조건 배척해버리는 그리고 상대방을 좀 기분 나쁘게 할 것 같다 이 말을 하니까 그러면은 좀 그 말을 조금 바꿔가지고 부드럽게 하자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그러한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선지자들 공통점은 사람들의 그런 눈치를 안 봤다는 겁니다. 이 말 해가지고 듣는 사람 입장 어떡할까 이렇게 염려해가지고 좀 말을 이건 너무 심하니까 조금 줄여보자는 이런 의도들이 선지자에게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좀 살펴볼 건데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야서를 성경 그대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시작하자 그 말입니다. 성경 그대로 전혀 걸리는 거 없이 하나부터 열까지 성경 그대로만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준비합시다 그거예요. 설교를 하는 저도 전혀 걸려낸 거 여러분 반응 뭐 겁낼 필요 없이 성경 그대로 전할 테니까 여러분도 그냥 성경대로 받자 그 말이에요. 저 목사가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가 저렇게 심한 말을 하노 이렇게 뭐 그 마음 가질 필요 없습니다. 왜? 성경대로만 할 때에는 어떤 감정 그런 개입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하는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제가 지금 시작하면서 이리 지금 막 그 장막을 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사야서를요 성경 그대로 설교하면은 어지간한 교회 목사 못 붙어 쫓겨나지 못 붙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입니다.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하고 이사야 이스라엘한테 그렇게 말하고 나가지고 전설에 의하면은 톱에 켜 죽였다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또 뭐 돌에 맞아 죽었다 얘기도 있는데 톱에 켜 죽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하고 나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죽인 거 이방이 죽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 이사야서를 그대로 하고 나면은 이 목사는 어지간한 강심장 가지고는 이사야서를 그대로 그 말 못해요. 여러분들 새벽마다 그 매일 성경 이사야서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으면은 참 이 우리의 실상을 갖다가 옷을 완전히 까발 벗겨버리는 그러한 그 말들이요. 이사야서에 무진장이 나오잖아요. 결국 저 우리거든요. 이사야가 상대하고 있는 대하는 자들이 우리거든요. 남이 아닙니다. 이방인도 아니고 나 자신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성경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그대로 증거할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 속에는 뭔가 조금 엉치고 섞이는 그런 감정적인 대립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아예 우리는 이사야서를 뭔가 저 입장에서도 뭔가 좀 가리우고 축소하는 그런 것이 그대로 저는 전할 거고 여러분도 이사야서의 말을 그대로 뭐 가린 것이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이 성경이고, 그래야 보고 앞에 우리를 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아니면은 성경에서 우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심한 말이 안 나오니까 벌써 뭐 마음에 뭐 두근두근할 필요 없이 그냥 오늘은 가벼운 그런 말밖에 안 나와. 시작이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하는 그 공통점이 뭐였다면은 상대방 기분도 안 보고 또 내 기분에 안 든다 해가지고 여러분은 피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잔소리 듣지도 말고 단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는 이사야 소리를 듣자. 우리가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쪽이 옳고 좋은 길이라 하면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길을 딱 막아 서가가지고 이쪽은 아니다, 이쪽은 너희가 말하는 길이다, 가지 말아라 하면서 지금 막고 있는 거 입장, 이사야의 입장. 이사야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야 이게 좋은 길이다, 이게 옳은 길이다, 이게 우리가 좋은 길이다 이렇게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걸 딱 가로막아가지고 이쪽 가면 너희들은 죽는다 망한다 이렇게 홀로 서가지고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홀로 뭐 두 사람 세상도 아닙니다. 딱 혼자 서가지고 우리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사야의 입장을 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선지자의 길에 선다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존경받고 대우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외로운 길이라 그 말이 외로운 길. 남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 혼자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들은 다 옳다고 하는데 나 혼자 찍기 들어가지고 그건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에게 나는 틀리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내가 아무 옳은 말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대로 말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말한다는 것은 이걸 말함으로써 남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겠나 이런 걸 계산하고 말하면 절대 그건 잘못된 거죠. 복음을 말한다는 것은 단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말해야 된다 이걸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이니까 나는 전한다 그 외 다른 계산은 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 말, 이 말을 하면은 돌이 날아올 건데, 이 말을 하면 남이 나를 갖다 실을 할 건데, 이런 것은요, 우리가 계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선지자는 오늘날 목사가 아니고, 복음을 알게 된 모든 신자들을 가리켜 선지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에 분명히 여러분을 갖다 제사장이고 선지자 이렇게 일컬었거든요. 제사장이고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의 일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누가 과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누가 과연 사람을 겁을 내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안 보고 말씀대로 누가 하느냐, 참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이 되는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은 이건 무진장 힘든 일이다 하는 그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담아두시면 돼요. 우리 교회야 뭐 분위기부터가 이제 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뭐 어렵노 이렇게 말씀하겠지만은 이건 진짜 그 교회의 어떤 분위기가 진짜 성경의 복음 중심이 아니고 다른 거라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할 그런 그 모습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전화 있는데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는 분이거든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친다.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 양반은 이제 학생부 교사거든. 성경들을 하는 거라. 근데 교회 소문에는 야, 저 집사는 성경들을 잘 가르쳐. 이게 소문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교사는 학생들한테 전도해 오면은 만원 주고 전도 온 사람 만원 주고 그러니까는 누가 하나 오면 2만 나가는 게라. 그러니까는 그 반은 전적으로 수가 안 늘어갈 수가 없죠. 세상에 전도를 만원 준다 하는데 애들 눈을 불을 켜고 오고 또 전도에 갔대. 예, 우리 교회가 만원 준다. 그런데 그건 뭐 얘들 하루 일당에도 낫겠다. 와가지고 참석한 만원이잖아요. 그걸 누가 마다합니까? 그러니까는 그 반은 좀 막 늘어가는 거라. 근데 성경대로 하는 교사반은 수가 팍 줄어가네, 그냥. 수가 팍 줄어가고, 이쪽 확 들어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구를 더 어디 하나면은 무조건 수가 늘어난 그 방. 야, 저 교사는, 저 집사님은 자기는 들여가지고 그렇게 헌신하고 얘들 불렸다. 숫자 늘었다. 근데 저 집사는 성경대로 한다는데 와들이 안 늘어가노. 그러니까는 누가 틀린 게 돼버립니까? 이쪽 성경대로 게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전화를 하는 기라. 목사님, 이 성경대로 하는 게 안 쉽네요. 그게 누가 쉽다 합니까? 안 쉽습니다. 돌 맞는 겁니다, 그거. 그래도 해야 됩니까? 알아, 해서. 예, 알아, 그랬습니다. 내가 뭐 하라 말아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는 거고, 그래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그래 돼 있으면요, 성경대로, 복음대로 말한다는 것은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은석교회에 하면 복음대로 말해도 누가 뭐라 가서 하나도 없지만은, 그런 건 다른 교회에 가면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감하는 게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대로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래, 한 1년간 다른 게 다 파지 보내갖고, 한번 실습을 하고 와야 돼. 성경대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사야 입장을 좀 알고 이사야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딱 혼자입니다, 혼자. 혼자 이스라엘 그 군중 앞에도 서가 이쪽이 아니라고 막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그 죽는 그런 모습으로 결말을 짓는데, 결국 이러한 복음을 말한다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은 굉장히 힘들단 말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 관계가 얽히고 얽히는 게 인간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이 말을 내가 하면은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한다. 그걸 내가 뻔히 알면서도 말한다는 건 절대 안 쉽거든요. 상대방 기분 나빠할 것 뻔히 알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물론 상대방이 나보다 힘이 없고 돈 없고 난 도움을 받는 그런 입장이라면 나는 강자니까 얼마든지 할 말 다 할 수 있어요. 상대방 기분 나빠 나한테 뭘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그런 입장이라면은 그런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그 사람 눈치 안 보고 말한다. 그건요, 진짜 하나님만 보고 바라보고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 절대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 대해 죽는다고 하는 겁이 안 난 사람이라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는 사람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로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이사야를 갖다가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사야를 한번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2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양육을 했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거역했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식으로 양육을 시켰는데 그 자식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거역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뭐라 합니까? 이 짐승만도 못하는 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버리면은 짐승만도 못한 놈, 배은망덕한 놈이라 이렇게 욕을 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을 그렇게 욕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3절에 그러잖아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였고, 이게 뭐냐면 짐승맛도 못한 놈이라 그 말입니다. 결국에는 짐승맛도 못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짚어놓을 게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식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들을 자식같이 키워준 그런 적이 있냐고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라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과연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해준 게 뭐냐고 하는 거예요. 해준 게 뭐냐? 우리는 아버지라 그럴 때 그냥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준 거, 그냥 그거 하나 연상하고 아버지 부르거든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과연 누구 덕입니까? 물론 뭐 하나님 덕이다 말은 그리 하겠죠.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 덕이라고 하는 과연 어느 정도 여러분이 느낌을 갖고 있냐 그 말입니다. 어느 정도 느낌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이 누구 덕분에 컸습니까? 예? 육신의 아버지 덕분입니까? 하늘의 아버지 덕분입니까? 누구 덕분에 큰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키워줬지 하늘의 하나님이 키워줬습니까? 근데요 이사야는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들을 키웠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자식같이 사랑하시고 자식같이 사랑을 쏟아붓고 나를 하나하나 보살피고 나를 키워줬다는 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유년부 때부터 여러분을 키우는 건 하나 아, 여러분의 부모지만은 여러분의 부모에게 돈 주고 직장 주고 하는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은 없는 겁니다. 사실 실제 이 땅에 내가 부모와 부딪히면서 부모가 돈 주고 부모가 나를 키워주고 나를 옷 사주고 그런 느낌은 꽉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키웠다고 한 느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막 쏟아붓고 나를 자세하게 살피면서 나를 키워주고 비응 안 들게 오이불 덮어주고 하는 그러한 그 느낌 깊은 느낌 이런 느낌이 하나님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하나님께 소홀해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를 위해 보냈다 분명히 맞는 말인데 나를 위해 예수를 보냈다고 하는 거기에 느낌에 대한 얼마나 되냐 그 말이에요. 느낌이 그 감정이 얼마나 깊으냐 그 말입니다. 대개 보면은 그게 감정이 아니고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아니고 성경 지식 그 자체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니까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성경에서 예수를 보냈다 칸에 그런 줄 알고 있지 뭐 그런 느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나면 그게 잘못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면 그런 느낌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느낌보다도 하늘의 아버지의 느낌은 아무것도 없는 거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소홀해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것은 결국에는 뭔가 아쉬우니까 아버지니까 자식된 부탁을 들어줘야지 이런 심부로 기도하는 그런 것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점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자식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고 그 자식이 여호와를 버렸다고 하는데 도대체 자식은 뭐고 여호와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은 약속 안에 있는 자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약속 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그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다시 말해서 약속 안에 있는 자를 만드시는데 그들을 가르켜 자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아들된 자만 들어가는 땅이다 이리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냐면은 가나안 땅과 천국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들어갈 자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아들된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리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 들어간다. 자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만 천국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생각할 건 과연 지금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걸 봐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과연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천국에서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게 제일 급한 문제 아닙니까? 천국이 백날 있으면 뭐합니까? 아들은 못 들어가는데 그러면 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아들 되는 거. 자, 7절을 보면요.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땅이 황무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땅이 황무해진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황무해졌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황무하다는 것은 구약에서 그 약속의 땅이라는 건 가나안이라고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땅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 없다 이것은 그 땅의 황무함과 그 땅의 번성함을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 땅의 번성함에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고 그 땅의 황무함에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없다 그런 그 증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번성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신약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황무하다 하는 것을 갖다가 신약에 와가지고 실제 눈에 보이는 땅이 무슨 황무해지거나 무슨 뭐 폐마하거나 이런 쪽으로 연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구약이 있는 것을 어떤 정신적으로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지금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복이 없는 것을 가나안 땅이 황무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에 와가지고 황무하다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이고 황무하다는 그런 모습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게 황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는 교회가 크고 또 이게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커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그건 황무한 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복이 없는 땅이에요. 다시 말해서 왜 은속교회가 안 되냐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속교회가 수가 늘어가는 것을 갖다가 잘 된다 쪽으로 보는 건 구약이에요. 지금 아무 상관없는 건 구약의 사고방식이고 지금은 은속교회가 약속의 땅이 아니거든요. 은속이 교회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은속교회가 잘 되는 것이 복이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복이라고 말을 하지 아니에요. 왜? 이 교회가 약속의 땅이 아니니까. 은속교회가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거, 그게 은속교회가 잘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에 와서 복이에요. 사랑으로 가득 찬 거.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를 가리켜서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홍해에서 애굽 사람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살아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긴 사랑 때문에 저주에서 생명을 옮겨졌거든요. 그 사랑을 입은 자를 가르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된 증거가 뭐냐면은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곧 아들된 증거란 말입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아들된 판가름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때 현대 교인들은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전도 봉사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판가름하지만은 이사야가 말하는 그 아들된 모습이 뭐냐면은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걸 가지고 아들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 약속이 뭐냐면은 그게 10절에 나와요. 너희 소돔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 법이거든요. 법에 귀를 기울여 갔는데 그 하나님 법이 뭡니까? 하나님 법이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 재물과 치고 제사 지는 것 그게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약속이냐? 16절 보면 그게 나오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 법이고 약속이란 말입니다. 고아를 위해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는 것, 이게 약속이거든요. 결국 뭐냐면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인간이 되느냐,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것이 왜 고아와 과부에 대한 문제로 직결되버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살아온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불성이 여기기 때문에 살았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불성이 여기의 사랑을 입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불성에게 사랑을 입은 거예요. 나만이 아니고 저 사람도.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안다면은 모든 사람을, 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그런 마음속에 대하여 뜨는 것이 바로 약속을 아는 자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게 사랑을 아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속에다가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남기신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아와 과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안다면 고아와 과부를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아하,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걸 아는 사람, 그게 아들인데, 그렇다면 그들은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는 그런 모습은 안 볼 게 아니냐,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지하는 그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본다는 것은 나는 저들과 같이 그런 초라한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살지 못할 그런 모습인데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그게 약속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들을 무시한 거예요. 그들이요, 하나님의 법에다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라는 이런 법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남겨놨어요. 근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합니까? 법도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삭은 남겼을지언정 그들은 과부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고아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고아를 무시한다. 결국에 그것이 바로 그들이 약속을 버리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고아 과부를 무시하면서도 이삭은 남겼다. 그래, 우리가 그들과 돕는다. 이러한 그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은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재물을 안 바란다, 제사 안 바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제사를 드리고 재물을 바치니까 그게 몽땅 형식으로 붙여버리게 되고 12절대로 그게 마당만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은속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이 우리가 예배드린다면 그건 형식이고 그냥 왔다 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마당만 받고 가는 것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신 사랑입니다. 결국 아들된 자는 영원토록 주님 피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피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그 사람 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이고 아들된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눈다면 그에게서 뭐가 보여지겠습니까? 단지 어려움을 갖다가 물질로 돕는, 그게 아니에요. 물질로 돕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했습니다. 분명히 안식년에 이삭 남겨놨어요. 했단 말이죠. 그게 법을 지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뭔가 돕는 게 법 지키고 약속 안에 있고 아들된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보일 것이 뭐냐? 사랑인데 그 사랑이 뭐냐? 주의 피다. 영원토록 그리스도 피만을 잡고 증거 가르치면서 그 이웃들을 그 피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 결국 아들이고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사랑을 갖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휴머니즘같이 인간에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사랑은 불교도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유교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흉내를 못 냅니다. 성령을 입은 자만 나타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은 주의 피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 사랑을 아는 자가 이따 할 말이 뭡니까? 세상 보지 맙시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 보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고 삽시다는 그 말이 사랑 안에 있는 아들에게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들이 이런 사랑을 드러내며 아들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곧 복이에요. 이런 사랑을 드러낸다면은 겉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약속 안에 있는 거고 여호와의 복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무시해버리고 살아가니까 그게 여호와를 버린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아무리 크다 해도 황무한 교회입니다. 황무한 교회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장엄하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걸 예배로 보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면 예수 앞에 은석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그걸 다시 또 봐야죠. 오직 예수의 피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교회입니까? 오직 그 피만을 증거하는, 그걸 말할 줄 아는 그런 교회인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믿지 않고 다른 우상신을 믿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실제 버려가지고 다른 애굽신 끌어들인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철저하게 여호와라는 신을 믿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한 약속을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쌍히 여김받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그런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예수의 피를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이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산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버린 모습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된 모습이 뭔가, 그리고 그 아들이 나타내야 될 사랑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자꾸 교회에서 나타나야 돼요.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게 아니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어떤 말씀을 흔들어서 야단쳐야 되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입장이에요. 그게 선지자의 길에서의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건 망하는 길이라고 내놓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이걸 말하면 상대방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닌가. 좀 위로해 줘야지, 어려운데. 그렇게 나가면 그건 인간입니다. 인간에 그건 주의 피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밖에 안 돼요. 이사야가 말하는 사랑이 뭔가,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아무쪼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살아감으로써 아들의 자리에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